예. 성경 바로 보기 43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은혜 경륜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텐데, 거기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마태복음을 비롯해서 신약 성경에 27권의 책이 있거든요. 그 책들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배열이 돼 있고 그 책들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 그걸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27권의 그 책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가장 크게 걸려 넘어지는 한 네 가지 정도의 책이 있어요. 첫째가 마태복음,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야고보서, 히브리서, 이와 같은 책들. 이런 책들은 역사가 이렇게 변하는 변천기를 다루는 그와 같은 책들이에요. 또 아니면은 수신자가 유대인들이든지 아니면 유대인들 가운데 개종을 한 그리스도인이든지 이런 종류의 책들에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걸려 넘어집니다. 우리가 구약은 39권인데 우리 소설을 읽거나 어떤 줄거리가 있는 어떤 책들을 읽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특별한 일이 없느나 이게 모든 게 연대기를 따라서 시간을 따라서 이렇게 쭉 배열이 돼 있는데 성경은 그렇질 않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배열이 되어 있질 않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걸려 넘어지기가 쉽고, 특별히 사복음서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이제 제 막내가 아주 어릴 때 성경을 읽으라 그랬더니 이제 마태복음, 이제 마가복음을 다 읽었어요. 다 읽은 다음에 누가복음을 갔더니 예수님이 또 태어나는 거라. 그 마태복음에 한번 태어났는데 누가복음에 왜 태어나냐는 거예요, 이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어떤 그 기본적인 그 지식이 없이 그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그런 질문을 하기 쉽다. 그런 질문. 또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특히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은 연대기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처음에 우리가 이제 구원 받으면 그러면 대개 요한 1서나 요한 복음을 읽어라. 이제 그렇게 이 목사님이나 아니면 이 구원을 설명해 주신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좋은 그러한 그 선택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거 읽은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 전체를 이제 다 읽어야 되는데, 그 읽는 가운데 이게 시간적으로 다 기록되었겠군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면은 그러면 어려움이 이제 많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신약 성경, 특히 우리가 이제 구원 받는 거하고 상관이 있고 우리의 성장하고 상관이 있는 건 신약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그 신약 성경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되어 있고 그 안에 책들이 어떤 내용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가, 요거에 대해서 조금만 좀 이해를 하고 신약 성경을 읽으면 그러면 신약 성경의 그 내용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지금까지 이제 성경 바로 보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제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부터가 신약 시대이냐?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상속 언약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 테스타먼트예요. 그 테스타먼트를 주는 사람을 테스테이터, 상속 언약하는 자,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유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언은 유언하는 자가 죽어야 그 이후부터 효력을 발휘해요. 살아있을 때 얼마든지 유언을 줄 수가 있지만 그 상속 언약은 그 상속 언약하는 사람이 살아있으면 그럼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뉴 테스터먼트, 이게 새 상속 언약, 우리말로는 신약, 이렇게 이제 짧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신약, 새로운 그 상속 언약도 새로운 상속 언약을 주시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부터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거다. 요거를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하시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하고 또 유튜브에 이렇게 동영상들을 올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이 이제 가끔씩 이제 메일을 보내옵니다. 이메일을. 그 이메일을 보내거나 아니면 간증을 할 때 두드러지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 그 얘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그냥 신약인 줄 알고 여태까지 그렇게 읽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 사건 그 이후부터가 실질적인 신약이고 그 저는 구약이라고 하는 거, 그거를 이 강해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됐다는, 난생 처음 그래서 이제 그걸 알게 되니까 어떤 분 표현에 의하면 성경 이해에 대한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게 신약인가 하는데 이게 어떻게 마태복음하고 로마서하고 갈라디아 이렇게 하면은 자꾸 상충이 되는 거예요. 자꾸 특히 구원 얻는 그런 부분에 가면. 그래서 이제 그게 해결이 이제 안 돼서 고민 하다가 이와 같은 거 강의를 듣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신약시대는 구체적으로 예수님 탄생하면서도 열린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그 새 상속 언약이라고 하는 특히 교회라고 하는 이 신약시대에 새로운 이런 기관이 시작이 되고 효력을 갖게 된 거는 십자가 사건 이후다. 십자가 사건 이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사건 이후부터가 교회 시대 아니면 은혜 시대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27권의 그 책들이 뭘 이야기하는가 제가 지금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복음서에는 네 개가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다음에 요한복음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 세 복음서만 역사를 기록하는 책이에요. 역사. 그 다음에 또 어떤 역사가 나오냐면 사도행전은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교회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예요.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은 역사서가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이제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그래서 이 마태 특히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이게 변천이 되는 시대가 한 시대에서 다른 시대를 이렇게 변천이 되는 그 변천기를 기록하는 역사서라는 사실 그걸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면에서 변천기냐? 마태복음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변천기를 다루는 역사서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100% 유대인으로 구성된 신약교회에서 이방인들로 구성된 신약교회로 변천이 되는 그와 같은 역사 기록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기독교에서 이방인 중심의 기독교로 바뀌는 이와 같은 역사를 담고 있는 역사서가 사도행전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공관복음이라는 이야기를 좀 들어봤을 거예요. 영어로는 우리가 시놉틱 가스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 아니에요. 공관이라고 하는 건 관점이 공통적으로 같다 이런 뜻이에요. 관점이 공통적으로 같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는데 역사적인 그런 측면에서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은 관점을 가지고 다만 대상을 다른 사람으로 해서 기록해 놓은 동일한 것과 같은 복음서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는 마태복음 이거는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한 거냐 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메시아로 자신을 소개했지만 결국 이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이 메시아 왕국 천연왕국 아니면 하늘의 왕국이 연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연기가 되는 그 과정을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자세히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일들을 하셨고 특히 유대인들과 이분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유대인들의 메시아로 오셨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된 그와 같은 책이 마태복음이다. 주후 60년경에 이제 기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은 어떤 분이 마태복음을 줄여놓은 게 마가복음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 아니에요. 서로 다른 저자가 기록자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기록을 한 겁니다. 이거는 로마 교회 이방인들 대상으로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역시 주후 60년경에 마가가 이제 기록한 그와 같은 복음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가 기록한 이 복음서는 주후 65년경에 이제 기록이 되었는데 주로 그리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 있는데 사람의 아들로 오신 그 구원자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복음 1장에 들어가서 보시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수신자에게 지금 여기 이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을 하면서 거기 뭐라고 썼냐.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일들을 기술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아주 퍼펙트하게 완전하게 알고 있는 나도 이것을 데오빌로 각하 당신에게 알려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알려주려고 하냐. 질서정연하게 시간별로 연도별로 가장 정확하게 그렇게 알려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읽으실 때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시간별로 기록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간별로 연도별로 정확하게 기록이 된 거는 누가복음에 있는 게 그 순서가 시간별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시간별로. 그리고 마태라든지 아니면 마가는 그 대상들에게 이 말씀을 이제 전달해 주기 위해서 물론 시간의 요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어떤 사건의 그 중요성에 따라 한 사건이 일어났으면 그것과 상관이 있는 어떤 사건들 같이 이렇게 합쳐갖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달했기 때문에 이게 연대기적으로 기록된 건 아니다. 그러니까 누가라고 한 사람은 의사예요. 의사이기 때문에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엔지니어나 아니면 어떠한 그 이과대학에서 뭐 화학을 하거나 물리를 하거나 이런 걸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무언가를 이렇게 기록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이 사도행전에 가서 이 로마로 이송이 될 때 사도 바울이 이 바다에서 표류하면서 결국 이제 로마까지 가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27장, 28장 이런 데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얼마나 자세히 기록해 놓는가 한번 가서 보면 이 누가 의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히 그런 그 역사관을 가진 꼼꼼한 그런 역사가였는가를 우리가 이제 성경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마태, 마가, 누가는 역사서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은 누가 지었냐면 누가가 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 예수님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저 로마까지 온전히 몽땅 다 퍼지는 그 과정을 한번 일목요연하게 내가 다 읽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둘 다 누가가 지은 거고 누구에게?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지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출생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형성이 돼갖고 교회가 온 땅의 끝까지 퍼져나가는 그런 거를 누가복음이 24장 그 다음에 사도행전 28장 총 52장에 걸쳐서 누가라고 한 사람이 기록해 놓은 거니까 사실 한 사람이 두 개를 기록했는데 52장을 기록했으니까 어느 면에서는 성경에서 가장 긴 책이다. 그것도 뭐예요? 가장 긴 역사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사도행전이 끝난 이후부터는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처음 이 땅에 눈에 보이게 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라고 하는 건 구약시대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때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드디어 이제 오순절 사건이 생기면서 교회가 처음으로 등장을 하니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 뭐 목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자 그러면 여자 집사가 가능하냐 여자 목사가 가능하냐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을 어떻게 구원받는 문제 어떻게 성장하는 문제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어떻게 징계해야 되느냐 그렇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말씀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써서 그래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서까지 서신서를 기록하게 한 거예요. 서신서 말 그대로 편지예요. 편지. 그래서 특정한 어떤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 로마서 같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렇죠?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게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뭐로 돼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 이렇게 제목이 돼 있으면서 히브리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로마서라고 하는 대작을 기록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는 히브리서라고 하는 대작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좋아하는 그런 거 하나 들라 그러면 히브리서를 들 수 있어요. 구약과 그 신약을 매칭을 시켜가면서 구약 속에 계시가 되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 속에서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예표가 실제로 이제 성취가 되는가. 놀라운 것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이게 히브리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와 같은 말씀을 이제 기록을 했어요. 이게 끝난 이후에 야고보서,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 후서, 유다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일반 서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데 많은 경우 가서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성도들 가운데 특히 역시 이것도 히브리 성도들, 그러니까 유대인들로 그리스도인이 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 대상으로 이렇게 해서 히브리 색채가 상당히 강하다고 하는 걸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야고보서는 상당히 초기에 기록이 된 거예요. 야고보서는 무엇을 기록하는 거냐?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구원받는가는 야고보서에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성도로서의 행위가 전혀 없으면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은 죽은 거다. 그런 믿음은 사람 구원하는 믿음이야. 말 그대로 뭐예요? 마귀의 믿음과 똑같이 아무 효력이 없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구원받았다고 사실은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영이 없는 사람이 죽은 것 같이 행위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의 그 믿음은 죽은 거다. 죽은 믿음은 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 구원 못 주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에 합당한 그러한 열매가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요만한 거든 큰 거든 아니면 뭐 많든 적든 열매가 없다. 그럼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열매가 없다. 열매가 작든 크든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구원받은 건다. 이걸 가르쳐주는 책이 야고보서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도 내용이 굉장히 풍성한 거예요. 특히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좋은 것과 같은 그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런 책이 야고보서다. 근데 이제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에 사람이 이제 행위가 없이 믿음으로 이롭게 된다. 이 로마서를 가지고 씨름했잖아요. 이런데 보니까 이게 야고보서하고 이제 상충이 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야고보서를 굉장히 미워했어요. 이게 없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이게 있어갖고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근데 이제 루터 같은 경우도 그걸 잘 이해 못한 거예요. 로마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느냐. 그걸 지금 기록을 한 거고 야고보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예, 그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두 개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개가. 예, 그래서 이 내용이 대단히 중요한 거다. 자, 아까 이제 요한복음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자, 그럼 요한복음은 언제 기록이 되어 있냐? AD 90에서 96년경에 기록이 됐어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이 기록이 될 때 그때 모든 게 다 기록이 된 거죠. 구약성경 다 기록이 됐죠. 신약성경, 복음서 다 기록됐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 일반 서신 다 기록이 됐어요. 대개 60에서 65년 사이에 다 기록이 됐어요. 자,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된 그 상태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이 아니다.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처음 창조시부터 그 창조 이전에 처음부터 계신 하나님이다. 예, 그걸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그와 같은 말씀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역사서와 서신서를 총정리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놀라운 책이.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는 그거는 예수님 잡혀서 죽기 바로 전날 저녁 6시부터 저녁 12시까지 한 6시간 제자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던 그런 내용이 그 4장 안에 이렇게 13, 14, 15, 16, 17, 5장 안에 그렇게 아주 함축적으로 이렇게 들어있어요. 아주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여기. 자, 이런 내용들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럼 어떤 책들이 빠졌냐. 요한 1서, 2서, 3서를 제가 아까 이야기 안 해서 이것도 일반 서신이에요. 누가 기록했냐. 요한이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언제쯤 기록했냐. 마찬가지예요. AD 90에서 96년경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등장했어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더러운 땅에 온다는 게 있을 수 없다. 하나님 혹시 왔다고 하면 그건 사람의 몸을 입은 게 아니라 영체로 왔다는 거예요. 영으로. 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요한 1, 2, 3서는 영지주의 이단 교리, 빠진 그런 사람들을 이제 교화시키고 또 그들 이제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요새 이제 신천지를 위해서 누군가 무슨 책을 쓰듯이 지금 이 영지주의 이단에 대처하기 위해서 기록한 이단 대처 서적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됐어요. 자, 이제 교회 시대가 예수님 공중에서 강림하시게 되면 교회 시대가 이제 마감이 됩니다. 이 땅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다가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면 그러면 공중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열리고 그 이후에 그리스도의 혼인 만찬이 열려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가 된 사람이 몽땅이 다 끌려 올라가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그거 끝난 이후에 그러면 7년 환란기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남아있고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 지금 있는 이 옛 하늘과 옛 땅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재단장하시든지 아니면 없애시든지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셔서 우리 사람이 생각해 볼 수 없는 그와 같은 새로운 차원이 이제 열리게 되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셔야 그래야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사람에게 알려지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계시를 담고 있는 책이 역시 요한계시록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AD 90에서 96년경에 사도 요한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어 가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계시를 보여주시게 될 때 그 계시는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대칭을 쫙쫙쫙쫙 이렇게 이루면서 그래서 창세기에서 손실되거나 망가진 이런 모든 것들이 계시록에서 완전히 이제 회복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창세기에서 드러난 이 바빌론 체제, 바빌론 음료 체제가 창세기 이제 11장에 바벨탑 사건에서 생기거든요. 원 월드 가버먼트가 그때 생겨요.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그걸 만들어서 그와 같은 그 원 월드 가버먼트가 계시록 이제 끝나 이게 환란기가 될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최고조에 이르게 돼요. 그걸 하나님이 순식간에 이제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의 것들을 이 땅에 이제 세우시는 그와 같은 일이 이렇게 대조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이거 뭐 신약 시대니까 구약 성경은 없어도 우리가 충분히 신약 교회를 할 수 있지 않겠냐. 신약 교회는 할 수 있지만 충분하진 않아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이제 구원 받는 걸 이야기해요. 구원 왜 받아요? 죄 때문에 받죠? 그렇죠. 그러면 죄가 어떻게 들어오고, 그렇죠? 어떻게 사람이 죄인이 되었는가? 이런 내용을 모르는데 매일 가서 죄 얘기하면, 영어로, it doesn't make any sense. 그렇죠? 전혀, 효과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뭘 알아야 돼? 죄가 어떻게 들어오고, 사람이 어떻게 죄인이 되고, 마귀가 어떤 일들을 하고, 이런 모든 내용을 구약성경에 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이 있어야 그래야 완전한 그와 같은 기독교를 우리가 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의 말씀을 드리면 신약 성경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 교리적으로 교회 시대 성도들에게 적용이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사도행전의 몇 부분 이런 데 나오는 것들은 그것은 우리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 왜 그러냐면 특히 마태마가 누가는 십자가 사건까지 거기 일을 가서 보면 그건 다 구약시대예요. 구약시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이 시대에 적용하려고 하면 교리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그런데 로마서 15장에 있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해야 또 뭘 알 수 있어요. 왜 교회가 생겼나를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지금 교회가 생기고 왜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이 선포가 되고 구약시대에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 계획 밖에 있는 이스라엘 영연방 밖에 있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런 존재였는데 아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주축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어떻게 생기게 됐냐. 역사서에 기록이 없으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마가 누가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특히 또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교회가 이렇게 생긴 이후에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인 중심으로 넘어가는 가운데 변천이 되는 이런 과정을 하다 보니까 교리적으로 어떨 때는 이렇게 성령 침례를 받고 사람이 구원받을 때 어떨 때는 소위 방언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고 어떨 땐 방언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면 거기 처음에 유대인들이 성령 침례 받았잖아요. 어땠어요? 다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을 했죠. 고넬료가 또 성령 침례 받을 때도 방언하는 그런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에티오피아 내시가 구원받아요. 방언해야 하나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내용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중에 하나를 내가 좋아하는 거를 딱 떼어다가 오순절구 하는 사람들, 은사주의 하는 사람들은 고넬료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사도행전 2장 이런 사건을 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고 침례 받을 때, 이 성령 침례 받을 때 그때 반드시 방언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 꼭 그래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 방언해야 안 해? 구원받을 때.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을 받고 구원받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그렇죠?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방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안 하거든요. 예. 에티오피아 내시 안 합니다. 그렇죠? 예. 또 누구도 안 해요.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도 안 해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보시면 거의 대부분 안 해요. 하는 거는 어떤 필요가 있어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타워너 같은 거, 이런 것은 유대인, 믿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이와 같은 그 표적들을 통해서 이들을 돌리려고 할 때 이 타워너가 필요한 거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그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 나를 그리스도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내 교회를 세운다. I will build my church. 내가 세우겠다는 거예요. 세운 게 아니라. 언제부터 그것이 이루어지냐? 사도행전 2장 이후부터 이제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기록, 이제 보면서 교회에 관한 것들은 특별한 일이 없나 거의 100% 사도행전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은 누구냐? 이것도 이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로마서 15장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5장 8절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말하거니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신 것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들을 확증하려 하시며, 예수님이 일단은 유대인들의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둘째, 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뭘 했어요? 십자가를 사건을 통해서 이제 어떤 거, 뭐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선포가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신약시대를 열어놓으신 거예요. 구약시대를 마감하시고 신약시대를 여시는 그와 같은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 하지만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거의 대부분 예수님이 만난 사람 누굴까요? 유대인이에요. 거의 100% 유대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의 메시아로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방인 몇 명 나오지 않습니다. 뭐 이 백부장 한 명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수로보니게 여인 나오는 경우가 있고, 뭐 이런 경우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예수님과 대화하거나 예수님이 사역을 펼쳤던 그런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교회를 찾는 것은 구약에서 교회를 찾는 것과 같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그런데 여러분이 톰슨 주석성경 같은데, 특히 이사야서 이런 데 가서 보시면 거기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다 표현해놨어요. 교회. 영어로 church라고 해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톰슨 주석성경 같은 거 이런 걸 보면서 아, 구약성경에도 교회가 있었구나, 이렇게 착각을 일으켜요. 그런 건 안 된다. 그건 없다. 구약성경에는.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칼빈주의 언약신학에서는 아담부터 교회라고 가르쳤죠. 아담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다 교회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풀다 보니까 성경이 뭐야, 아구가 안 맞는 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특히 장로교인들 성경 해석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갖습니다.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한다. 자, 구약 성경에서는 교회를 찾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없어요. 신약시대 이런 교회가.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 가서 보시면 다른 시대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교회의 신비가 계시가 되지 않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가서 보시면 대언자들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간에 뭐가 껴있냐면 교회 시대가 껴있거든요. 교회 시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고 또 어떤 것들을 기록해 놓았다 해도 그것이 이 유대인들을 위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방인 이 교회를 위해서 이제 계시가 되었다 이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서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몇 가지 진리를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복음서를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열심을 찾으셔야 돼요. 특히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4절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친히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약시대에 계속해서 대언자들을 보내다가 맨 마지막에 누구를 보낸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지나간 때에는 여러 가지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는 누구를 통해? 자기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종들을 사용하시다가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누구까지 보내세요? 자기 아들까지 보내시면서 사람을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저와 여러분이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서를 이렇게 읽으시면서. 둘째는 구약성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는구나. 구약성경의 예언 중에 메시아를 보낸다는 약속이 특별히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씨를 보내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죠. 그때부터 계속해서 구약성경에 빨간 그와 같은 줄이 예수님에게까지 이르는 그런 줄이 생겨나서 그게 메시아 라인이거든요. 그 메시아 라인, 그 이 성취를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궁극적으로 보내시는구나. 그렇죠? 그거를 저와 여러분이 복음서에서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메시아 약속, 또 사람의 그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마귀를 멸절시키는 그와 같은 최종적인 계획을 하나님이 직접 수행을 하시는구나. 이 내용을 복음서에서 우리가 읽어야, 다른 데서는 없어요, 그 내용이. 그렇죠?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직접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복음서를 통해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가서 보시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제자들 중에 하나가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이미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신 것, 심지어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까지 몽땅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한 이 프리즘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복음서를 통해서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 하늘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겠어요? 근데 구약시대에 그분이 계시가 안 됐잖아요. 근데 신약시대에 그분이 계시가 되셔서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게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신 거, 그게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징계하신 하나님, 사람을 의롭게 하신 하나님, 사람을 불쌍히 여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사람을 심판하신 하나님, 무서우신 하나님, 또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모든 게 다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다.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이거를. 그래서 이 복음서를 읽으시면서는 여기에 나타난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있고 요 밑에 예수님이 있는 걸로 자꾸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에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다. 그런 존재는 인류 역사상 한 분뿐이 없어요. 한 분. 네, 이런 내용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아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아들 하나님이 삼위일체 둘째 위에 있는 아들 하나님이 둘째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더 높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 아버지, 아들, 성령님은 삼위일체라고 얘기할 때 순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더 높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를 때 아버지, 아들, 남편과 아내 이렇게 부르는 거지 남편과 아내 불렀다가 아내는 좀 밑에 있고 남편은 위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동등하신 분, 모든 것에 동등하신 분이야. 이 세 분이 단 한 하나님이시다. 자, 그래서 이 둘째 위격에 있는 이 아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또 성령님에게서 태어났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왜 사람의 아들이라 그러냐? 사람과 동일한 모든 걸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예수님 그 한 분 안에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신성이 100% 들어있고 사람의 인성이 100%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인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배도 고프실 때가 있고 울기도 하실 때가 있고 예수님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졸리니까 주무시기도 하고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있는 것처럼 또 신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 있으시면서도 동시에 하늘에 계세요. 그런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런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이 세상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 복음서 이 역사서를 가서 보시면 유대인들이 자기들에게 보내진 메시아를 이제 거부하거든요. 이 메시아 거부가 되면서 어떻게 돼요? 이 유대인들은 결국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황폐하게 되고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씀에 따라 유대인들의 이와 같은 거 실족해서 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그 기회가 뭐예요? 교회라고 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그와 같은 기회가 우리에게 이제 열리게 된 일이 로마서 11장 11에서 12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끝난 게 아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3장 맨 끝절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25, 2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7년 반란기 맨 끝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예수님 믿고 이제 돌아오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성경 개관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많은 분들이 걸려 넘어지기 쉬운 마태복음에 대해서만 제가 잠깐 더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출생, 그 다음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사역,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을 다룹니다. 그래서 성도 마태는 뭘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예언에 따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하면서 어떻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오.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 돼 있죠. 아브라함 이거 유대인들에 대한 거고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 뭐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내용은 이제 초점을 두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누가와 달리 예수님의 그 왕가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어디부터 시작하는 족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다윗을 통해서 내려오는 왕가의 족보. 왜? 메시아 왕이라는 걸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절에도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방인들의 왕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을 찾으러 왔다. 동방에서 온 소위 이제 박사라고 하는 지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 말 그대로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두고 마태복음을 이제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마귀를 이기시고 또 제자들에게 마귀들과 질병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주시고 또 친히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기적 등을 베푸시면서 거기 복음서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많은 기적들을 행해요. 이거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도 그것을 행해야 된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표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그 일을 행하려고 하시면 일단 40일 금식부터 다 하셔야 돼요. 마귀 쫓는다, 귀신 쫓는다 하기 전에 일단 40일 금식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일단 광야로 가서, 알겠죠? 40일 금식에 마귀에게 직접 사탄에게 세 번 시험을 받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귀신 쫓고 하는 거 여러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뭐 성락교회 이런데 귀신을 내쫓는다 하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 왜 그래? 성경을 잘못, 우리 보러 그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표적들, 이사야에서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다리 저는 자를 잡아 일으키고 눈 먼 자의 눈을 띄워주시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사야에서 기록이 돼 있거든요.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가 그 일을 해야 진짜 메시아잖아요. 그와 같은 일들을 예수님이 직접 수행하시면서 내가 구약 성경에 기록이 돼 있는 메시아다, 이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치유를 행하는 거지. 우리 보고 신약시대에 사는 모든 성도들이 축사하고 병 고치라고 그렇게 하는 거 전혀 아니다.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사실은 더 좋은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뭐라 기록이 되어 있냐,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요. 뭘 확신이냐, 확신하냐? 그걸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거다. 이거보다 더 큰 약속의 확신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거기 있는 그대로예요.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거. 그것보다 더 좋고 더 확실한 약속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 그래서, 예.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이제 그 메시아 왕국의 그 본질과 영역, 활동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은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에 세우신 하늘의 왕국을 이 유대 땅에 세우시려고 했고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이런 일들을 하려고 했으나 어때요?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세우시려고 하는 그와 같은 메시아 왕국이 연기가 돼요.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연기가 이제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며 이제 승천하시면서 이방인들이 주축이 되는 그와 같은 교회가 이제 열리게 이제 됩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마태복음에서는 왕과 왕국이라는 단어예요. 왕, 왕국. 그래서 1장부터 여기 28장까지 내가 이제 제목을 대충 이렇게 적어놨는데 나중에 시간이 돼서 한번 여러분이 가서 보세요. 다 왕하고 왕국에 대한 이야기다. 왕하고 왕국. 그 왕국을 또 우리 기존 성경에서는 다 잃어버렸잖아요. 어떻게 다 나라로 바꿔버렸잖아요. 나라. 그래서 나라는 이게 공화국도 있고 왕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왕국이에요. 킹덤. 그 킹덤을 다 누구에게 뺏겼어요? 여호와의 증인에게 다 빼앗겨버렸잖아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다 지금. 그래서 모임 장소도 왕국회관. 왕국회관. 킹덤홀이에요. 왕국회관. 킹덤홀. 그 사람들이 쓰는 거는 킹덤홀이에요. 킹덤. 킹덤이란 말 자체는 성경에 있는 말이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킹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게 제일 중요한 주제예요. 그 주제 안에 뭐가 사람의 구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의 구원이. 너무 중요한 그와 같은 단어를 이단에게 뺏겨버렸다. 그래서 오직 킹잼 성경, 흠정력을 통해서만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 성경 중에는 왕국을 다 살려서 제대로 번역한 건 킹잼 흠정력 성경 외에는 없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한글, 뭐 킹잼 성경인가 뭔가 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다 나라, 예, 하늘의 왕국도 천국. 이런 성경으로 성경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킹잼 성경이 아니죠. 네,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징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교리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자신들의 메시아, 특히 통치자로서의 메시아를 고대해 오던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제 이게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가 열렸어요. 예수님이 탄생했으니까. 근데 뭐예요? 여전히 구약 시대라는 거. 십자가 사건 전까지 여전히 구약 시대라는 거. 이거를 단단히 이 머릿속에 고정을 시키고 그러고 성경을 이제 읽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침례자 요한의 사역은 구약 시대를 마감하면서 누구예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선구자로 와서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와 같은 일들을 수행한 그와 같은 사람이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어떤 진리를 찾아야 되느냐? 예수님은 여전히 유대인들의 메시아라는 거예요. 아직 구약 시대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아직도 한 번 더 기회가 있다는 게 예수님 재림하게 될 때 이 내용을 이해하셔야 되고 마태복음은 40번째 책이에요. 40이라고 하는 건 항상 성경에서 대부분 시험을 나타내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시험이 되는 그와 같은 기간이 이게 그걸 나타낸 책이 마태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 유대인들을 시험하는 때다. 그런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시험하는 때가 한 번 더 주어져 하나님이 AD 30년부터 AD 70년까지 하나님이 한 번 더 주십니다. 기회를.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기회를 완전히 또 묵살하고 말아요. 이렇게 되면서 AD 70년에 성전이 완전히 훼파가 돼서 유대인들이 황폐함 속으로 내몰려서 지금까지 이런 상태로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의미를 제대로 이제 깨달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